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일들이 여러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나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특수군사작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전선에 더욱 많은 전력을 동원하기 위해 결국 푸틴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장에 30만 명의 예비군을 징집해 투입할 수 있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90만 명의 병력을 승인했고 이어서 2023년부터는 이를 14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힌 만큼 본격적인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공할 때 동원되었던 병력보다도 더욱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시키는 투표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들이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면 이 두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가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이 되며 이를 명분으로 삼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의 비열한 꼼수는 이뤄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며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동원령을 통해 30만 명의 예비군이 투입되겠지만 여전히 러시아군은 승리할 수 없을 전망인데요. 푸틴이 이런 무리한 조치를 시행한 데는 심상치 않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증강 조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징집에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이래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세를 우크라이나 전선 전역에 쏟아부어 러시아군 전체를 모두 한꺼번에 싹쓸이해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상비군은 물론 예비군, 영토방위군 등을 모두 합쳐 최소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병력을 동원하고 얼마 전까지 노획된 수많은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비들, 여기에 더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전해지는 무기들까지 합쳐 무려 수십여 개 여단을 신규 편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전체를 한꺼번에 모조리 초토화시키려 한다는 정보 또한 일리가 있는 듯한데요. 진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던 미국과 러시아의 자신만만한 언급은 바로 이를 말한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0일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이 일부러 점령하고 있는 4개 주인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에서 친러 부역자 세력들이 이 영토들을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긴급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인 9월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인해 러시아군 전체의 폐색이 짙어지자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 투표가 진행된다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투표 결과 러시아군이 일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주를 러시아 연방 영토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이것이 현실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무리한 투표를 급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있는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될 경우 반역죄로 붙잡혀 처형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러시아 측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숙청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지만 만약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이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병합된다면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가 러시아 연방의 영토가 된다면 러시아는 이곳에 핵무기를 사용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전에 국가 존속에 있어 위기가 닥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제가 이전에 러시아의 주관적인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병력 증원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령이 발표되었어도 30만 명에 달하는 추가 병력을 전장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은 꽤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이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신병들과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로 해왔던 교도대 및 사관생도들을 지난 4월 이즈음 전투에 투입시켜버렸고 이들은 전투를 반복하던 중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러시아군 중 새로운 신규 병력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곳은 라빈스크 하나뿐인 상황인데요. 새로운 러시아군 병력들은 고작 며칠 정도 기초적인 훈련을 받고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 부대들의 훈련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와 이를 제대로 수행할 교관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러시아의 동원령을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미군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은 훈련 또한 미군과 나토에게 받으며 서방식 군사 훈련 체계를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부대들이 서로 임무를 대체하면서 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면 다음은 후방으로 이동해 재편 및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탄약의 보급과 장비의 수리 및 보수도 이뤄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된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러시아군보다 훨씬 쌩쌩한 상태로 전선에 다시 투입됩니다. 그러나 동원령 외에도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킬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 EU는 모두 러시아 점령지를 합병시키려는 투표는 불법이며 UN 헌장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합병 투표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드디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를 막기 위해서인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공세를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역에서 한꺼번에 가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 전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싸우고 있는 상비군은 물론 예비군과 영토방위군을 모두 동원해 최소 12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에서 한꺼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세로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러시아군을 끝장내려 한다는 소문이 급격히 퍼져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군은 9월 초에만 러시아군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전투 장비를 노획해 대규모의 기계화 부대를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된 데다 그 사이 서방에서 전해진 지원 물자와 무기 체계들도 더욱 증강되었습니다. 이들 장비를 모두 합치면 적어도 수십 개의 기계화 여단을 신규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총공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이를 방어해야 하는 러시아군 측에서도 각지의 주요 전선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고 방어 진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궤도를 끊어버리는 피라미드형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병력이 재배치되고 방어선 또한 조정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역대 최대 규모 공세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최근 현지 시각 9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통해 추가 병력을 급히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부분 동원 대상은 30만 명의 예비군이 될 것이고 이 동원 조치는 9월 2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고 했는데요. 국민들의 생각도 묻지 않고 도망갈 틈도 없이 바로 적용해버리다니 역시 독재국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은 분명 어마어마한 병력이며 개전 이전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공한 병력마저도 크게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최대 150만 명의 대규모 신형 장비들로 수십 개 기계와 여단을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고작 30만 명의 예비군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현재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으로 추가 병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오래전 2차 대전 때나 사용하던 날가빠진 구식 장비들과 불량 탄약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러시아 국민들은 이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축출시켜버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구식 장비들로 무장하고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30만 명의 예비군이 투입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전과는 미미할 것이며 지금도 분열되고 있는 러시아군은 지금까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우크라이나 공세부대가 들이닥칠 경우 쉽게 각개격파당하기 일쑤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분 동원령 선포를 순차적으로 더 큰 규모로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될 듯한데요. 그러나 내년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준비 또한 만만치 않기에 갈수록 러시아는 전황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구식 장비만을 전선에 동원해야 하는 러시아군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11월이 되면 걸프전에서 가장 많이 출격하며 이라크군의 전차들을 싹쓸이해버렸던 전설적인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 A10 공격기를 운용하게 되며 내년에는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불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공여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열화우라늄 장갑과 열화우라늄 포탄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원래 성능에 비해 전투력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한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미국과 전차 공급에 대한 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안보 보좌관들 또한 군사 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까지보다 더욱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된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선포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의미 없는 희생과 전쟁을 당장 멈출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